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막 극도로 배타적인 VIP 클럽이 하나 있다고 쳐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그렇죠. 거기는 막 회원권도 소용없고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직원들은 겨우 로비까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밀실, 그러니까 VIP룸에는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오직 그 클럽의 최고 책임자, 단한 명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규칙을 어기고 일반인이 그 문을 열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와, 아주 살벌하네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성막 시스템과 완벽하게 똑같다는 게참 놀랍죠?
맞아요. 신이 머문다고 밀었던 공간이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데실바 박사의 히브리서 강해 자료, 그 중에서도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아주 탈탈 털어볼 거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해보해볼 이 텍스트는 단순히 고대의 먼지 쌓인 종교 기록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에게 다가간다는 것, 그 본질적인 접근성에 대한 아주 극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주도하던 그 숨막히는 제한된 접근 시스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통해 완전한 접근으로 전환되었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맞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개념들이 막 얽혀 있지만 이 지식이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오늘 제 역할이 될것 같네요.
아주 든든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VIP 클럽, 즉 고대 이스라엘의 땅의 성소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네, 공간적 배치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자료를 보면 이 성막의 공간이 참 화려합니다. 금, 화려한 휘장들, 그리고 역사적인 성물들로 꽉차 있잖아요.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더 엄청난 것들이 있죠. 금 향로라던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돌판들까지요.
아, 맞아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 천사 조각상들까지 묘사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료를 읽어내려갈수록 이 모든 화려함의 진짜 목적이 사람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오히려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경계선 같았던걸까요? 일반인은 아예 문턱에도 못 가고 제사장들만 첫 번째 방에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두 번째 방에 들어가니까요.
네네, 철저한 계급 사회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을 밀어냈던 걸까요? 단순히 종교 권력을 독점하려는 약간 엘리트주의 같은 거였나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영락없는 권력 독점이나 갑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건 배척이 아니거든요.
배척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필수적인 안전장치였습니다.
안전장치요? 거룩함이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마치 아주 강력한 방사능 물질이나 엄청난 고압 전류와도 같았어요.
아, 방사능이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 거룩함에 직접 노출되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파괴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은 게 권력 다툼이 아니라 백성들 다치지 말라고 쳐놓은 바리케이드였군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인,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거룩함의 계층을 두고 철저히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했던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하지만 데실바 박사가 지적하는 첫 번째 언약, 즉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안전한 거리를 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평범한 예배자들의 접근성 자체는 단 1%도 향상시키지 못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매일 제사를 지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텐트 밖에서 서성여야만 했으니까요. 물리적인 공간의 단절이 인간과 신 사이의 거리를 상징했던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물음표가 하나 떠올랐거든요. 물리적 성막이 단순히 거리를 유지하는 바리케이드였다면 그 안에서 행해진 그 수많은 제사 의식들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던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의식들의 목적을 파고들어야 하거든요.
특히 그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일, 용키프로 말입니다. 밖에서 지은 죄를 왜 굳이 그 위험한 VIP룸까지 들어가서 씻어내야 했던 건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레위기 16장에 묘사된 속죄일은 이스라엘 달력에서 가장 극적인 날이었습니다. 일단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수송아지를 잡고 백성을 위해 염소를 잡죠.
네, 피를 튀기면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를 가장 거룩한 속죄소, 즉 언약궤 덮개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 아자젤에게 두 번째 염소를 보내고 동물들의 시체를 진영 밖에서 불태우거든요.
아, 그 아자젤이 약간 광야의 악마적인 영 같은 거죠? 거기에 죄를 뒤집어 씌워서 보내는 거요?
맞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명한 학자인 제이콥 밀그롬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믿었던 주기적인 도끼 효과라는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도끼 효과요? 약간 유독가스나 곰팡이 같은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백성들이 진영 밖에서 일상적인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오염물질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처럼 공기를 타고 성막 안으로 스며든다고 생각한 겁니다.
와, 밖에서 한 잘못이 중앙센터에 오염물질로 쌓인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오염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의 속죄소에 켜켜이 들러붙게 되는 거죠.
헐, 그럼 만약 그 오염물질을 청소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 성막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거룩함이 폭발해서 백성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있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피라는 강력한 영적 세제를 들고 들어가서 그 도끼를 문자 그대로 박박 닦아내야만 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니, 동물의 피로 물리적인 공간을 닦아내는 건 고대인들의 위생관념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인간의 내면이랑 무슨 상관이지? 아무리 소나 양의 피를 쏟아붓는다고 한들 물리적인 피가 어떻게 인간의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양심까지 씻어낸다고 믿었던 거죠? 애초에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 그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셨네요. 사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인류학에서는 인간의 겉과 속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 겉과 속이 하나라고 생각했군요.
네. 그들은 아주 통합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씻는 정결의식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내면을 포함한 전인적인 정결이 이루어진다고 좀 단순하게 믿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겉을 깨끗하게 씻어내면 속도 같이 정화된다고 믿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히브리서가 쓰이던 시대로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당시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듬뿍 받은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의 외면, 즉 육체와 내면인 양심을 아주 명확히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육체 따로, 마음 따로.
네. 저자의 시각에서 볼 때 구약의 동물의 피나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 의식들은 단지 음식, 마시는 것, 몸을 씻는 것에 관한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합법적으로 정결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네요. 우주적 샤워기처럼요.
그렇죠. 겉은 번지르르하게 씻었지만 인간의 깊은 내면, 즉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찌든 양심의 오염까지는 동물의 피가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와, 진짜 통찰력이 대단하네요.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오직 영원한 성령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바친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의 성소가 아니라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장막으로 직접 들어간 거군요.
맞습니다. 동물의 피가 피부와 귀물에 머물렀다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뚫고 들어와 영적인 죽음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히 해방시킨다는 것이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의 규례였을 뿐이고 예수의 피만이 양심의 도끼를 씻어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계속 읽다 보니 여기서 아주 극적인 논리의 도약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히브리서 저자가 속죄일의 제사 이야기에서 갑자기 언약, 그러니까 막 유언장 이야기로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아, 네. 그 부분은 이 강의 자료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절묘한 전환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율법에 따른 레위지파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언약을 주도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도 생기고요.
맞아요. 당시 사람들도 당연히 질문했을 겁니다. 예수는 유다지파인데 율법상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놀라운 개념을 끌어옵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도 없는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 말이죠.
네, 시적과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되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법적 혈통을 초월해서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격요건 논란을 아예 더 높은 차원으로 종결시켜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체결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헬라어 단어 디아테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하거든요.
디아테케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데요?
이 단어는 언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현대 유언장이랑 똑같네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수십억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명시해놔도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종이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잖아요.
맞습니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누군가 죽어야만 하죠.
근데 이 대목에서 모순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불멸의 영원한 존재이신데 어떻게 이 새 언약이 유언장처럼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군요.
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에 그 엄청난 유산이 담긴 언약이 발효되려면 유언자의 죽음을 대신 증명해 줄 중보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유언장의 발효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거죠. 죽을 수 없는 분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디아테케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영원한 기업이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과 같은 상속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가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데실바 박사는 여기서 출애굽기 24장을 연결합니다. 모세가 송아지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하나님이 너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했었죠.
아, 구약의 그 장면요?
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그 말을 새 언약의 피로 살짝 바꿉니다. 복음서의 최후의 만찬 속 예수님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시킨 거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유언을 발효시키는 예수의 피로요.
와, 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마무리가 된 셈이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놀라운 유언장의 발효와 영원한 속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결과는 히브리서 10전에 등장하는 아주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은유를 통해 설명됩니다. 바로 제사장의 자세입니다.
자세. 이 부분 저도 자료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매일 일터에 나가는데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의자에 앉지 못하고 계속 서서 일해야 하는 직원이 있다고 쳐보죠.
생각만 해도 다리가 아프네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이 안 끝났다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딱 그랬어요. 성소에는 아예 의자가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들은 매일, 매년 늘 서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가 인간의 양심을 온전히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 원천적으로 죄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임시방편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해야 했던 거군요. 일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1절을 쫙 끌어오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완벽하게 마치고 하나님의 우편에 마침내 앉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앉으셨다. 와, 그러니까 빚을 기록해둔 그 산더미 같은 부채 장부가 드디어 소각되었고 모든 업무를 마친 대제사장이 드디어 의자에 앉았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신학적 웅장함이 느껴지는 완벽한 퇴근이자 승리의 선언이죠. 앉았다는 것은 임무가 완벽하고 결정적으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과거의 비효율적인 방식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네,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되었던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그분이 자리에 앉으시는 순간 100% 성취된 겁니다.
와, 더 이상 갚을 빚도 없고 바칠 제사도 없다. 정말 압도적인 해방감을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완벽한 승리의 선언 뒤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퍼즐이 하나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원칙이요.
네, 저자는 그 냉혹한 원칙을 상기시키면서 구원의 시제를 미래형으로 맞춥니다. 에베소서 같은 서신서를 보면 구원을 이미 과거에 받은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하지만 히브리서 본문은 구원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궁극적인 미래의 목표로 묘사합니다.
그럼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건가요? 헷갈리는데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죄 문제는 이미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건 확정된 사실이죠. 하지만 과거 대제사장이 속죄의 의식을 마치고 지성소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 첫 번째는 죄를 씻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 오신다?
맞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완벽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던 청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쵸. 지쳐 있었고 다시 눈에 보이는 익숙한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 눈앞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동물의 피나 화려한 성전 의식이 주는 위안에 다시 기대고 싶었겠네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유언장은 이미 발효되었고 너희의 빚은 소각되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일을 마치고 승리하여 앉아계신다.
와, 그러니까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곧 다시 오실 그분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강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성막에서부터 하늘의 지성소까지 거대한 시간과 공간을 꿰뚫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함께 해부해보며 끝까지 따라와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네,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오늘의 대화를 요약해보면 명확해지죠. 과거의 신앙은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한정된 거리를 유지해야 했던 접근성 제로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죠.
네, 우주적 속죄일과 새 언약의 유언장이 발효됨으로써 무거운 장막이 거쳤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그 깊은 양심까지 완벽하게 씻겨진 상태로 신 앞에 담대히 서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총치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미 가장 완벽한 성소를 자신의 피로 영원히 정결케 했고 그 거대한 유언장이 바로 당신을 상속자로 지목해서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죄책감과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가짜 성막을 짓고 있는 걸까요?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그 문 밖에서 당신은 왜 아직도 서성이고 있습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이미 활짝 열린 그 문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당신만의 그 휘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가 여러분의 생각에 깊은 여운을 남길 바랍니다. 스스로 그 해답을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흥미로운 자료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멈추지 말고 질문하세요.